누가복음 4장 40절로 4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오늘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가서 꼭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또 이렇게 방황할 때 저에게 믿음의 참 좋은 교훈으로 저를 또 양육시켜줬던 제 고등학교 강단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미션스쿨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늘 사모하고 그곳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하는 곳이 바로 여기 남포교회. 물론 시작했을 때 제가 창립 그 시작 멤버로서 목사님이 같이 저에게 교회를 시작할 때 같이 좀 동역하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은 새벽에 전화를 거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편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사이니까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개포동 시대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좀 와서 도와야 되겠다. 그때 제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었는데 뭐 지내놓고 보면 그런 처세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날 아침에 가서 사표를 내고 그날 오후부터 남포교회에 와서 뭐 미약하지만은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와가지고 긴 시간을 목사님과 함께 또 동역하지 못하고 유학의 기회가 와서 저는 유학을 가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주제를 다 커버하는 무엇이든지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해방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뭐 오늘뿐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서부터 참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오늘 D-Day 오늘 아침이 됐는데 뭘 입고 갈까? 이 넥타이가 허정무 감독이 맸던 그 승리의 넥타이랑 이 유사한 형태입니다. 허 감독은 블루 스트라이프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요거보다 약간 오렌지색 칼라가 띈 넥타이를 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뭐 제가 이제 분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국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를 지금 거의 한 5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길 또 비웠어요. 이 남포교회 간다고 막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현대인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을 땐 괜찮더니만 하와가 나타나니까 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더라. 뭐 이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도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둘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둘이 싸우고 뭐 집 나가고 뭐 바가지 긁고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넘어뜨리고 범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거스릴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열매를 생산해내야 하는 노동이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대에 사실은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가 뭡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을 통해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죄악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는 N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D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학기 말고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아이의 학습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가까이에 스트레스 되게 많으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있죠? 어딘지 아세요? 탄천 옆에 운전시험장. 거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냥 계속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 제가 그 다리에서 참 희한한 광경 하나를 목격했는데 한 중년 남녀가 이쪽에서는 부인이 이쪽에서는 남편이 남편은 제자리에 있었고 부인이 뛰어옵니다. 막 달려오더니 부둥켜안고 몇 바퀴를 막 돌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무슨 뭐 6.25 때 헤어졌다 다시 만난 분들인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8번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지고 이제 오늘 9번째 보기 때문에 남편이 아주 망원경을 갖고 와서 그 다리 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도 떨어지나 붙나. 아, 근데 오늘 붙은 거예요. 네? 거긴 N 스트레스입니다. 네? 물론 어쩌면 큰 시험의 스트레스지만은 스트레스가 어떤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향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나쁜 스트레스, 이것은 우리에게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지수로 했을 때 100, 제일 심한 스트레스 100 뭘까요? 100의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100의 100. 배우자의, 예,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날 때의 그 스트레스는 100입니다. 이혼 73, 감옥에 수감되는 건 63, 조기 은퇴 명퇴 40, 상사들과의 알력 23. 근데 70쯤 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에게 70점쯤 되는 스트레스 뭘까요? 예. 원치 않는데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자꾸 머리가 없어지는 스트레스가 한 70쯤 된다 그럽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머리가 사라지시는 동료들 보시면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고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될 때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역이민으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적인 마음과 또 상태를 선교사적인 그런 위치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 왔다고 뭐 거소증인가 그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앞번호는 똑같고 뒷번호 외국에 온 사람은 이제 5자로 시작합니다. 남자분들은 뒷번호가 1로 시작하고 여자분들은 2로 시작하죠. 외국에서 온 사람은 이제 5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걸 받아보면서 거소증이 나와서 행복한 것보다도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보니까 생년월일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주민등록증에. 근데 난 날만 있지 가는 날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 여러분 그 가는 날이 딱 박혀 있으면은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날까지 사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식이 어떻게 될까? 뭐 예?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혹은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모르는 것도 스트레스지만은 미래를 아는 거는 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만한 것만큼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민등록증 꺼내놓고 집에 가셔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 2017월 9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이틀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태를 피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원리적인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가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종되거나 강요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길을 가는 사람, 네? 뭐 직업이 그렇게 남들이 탐내는 그런 직업이 아닐지라도 뭐 많은 인컴을 올리는 그런 직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무나 만족해하고 거기에 전념을 다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될지 오늘도 여기서 정확하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오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하시는 일이 정말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적어보라고 그러면 그냥 연필만 굴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했지만은 그런 것이 정리 안 돼 있는 분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만 살고 부른 찬송가대로만 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이 여러 개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뺐다 저거 뺐다 그렇죠?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트레스인데 여러분들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도 누구한테 말 안 해서 이게 좀 난데 저희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래놓고 우리가 그대로 다 하지 못할 때에 참 마음에 우린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십일계명인데 크리스찬의 십일계명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들키지 말자. 이게 이제 십일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여러분들 심지어는 가까운 곳에 내 근거리에 있는 분에게도 내가 정말 완전히 다 내놓지 못하는 그렇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이중성과 나의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아마 스트레스로 안에서 작용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신자는 신자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길로 나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누구인가 이것이 스트레스예요. 내가 아내에게는 누구인가? 우리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어떻게 알려주든 이 회사에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가도 나이 몇 살 들면 미안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점심 집에서 드십시오. 뭐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잠시 나를 이익의 차원에서 필요의 차원에서 봐줄 때 알아주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그런 계약과 필요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또 그렇게 보여지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때에 우리의 스트레스는 적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은 뭔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살아가는 목적 또 내가 기쁘시게 해야 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애들은 살면서 어때요? 금세 알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뭐가 생기는지 네? 요즘에 집안에 강아지들 이 세상에 제일 영리한 동물이 꼬랑지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이 강아지 누구를 보고 흔들면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미혹하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위해 창조됐는지를 모르고 내가 기쁘시게 할 뿐의 목적과 안목을 잃어버리고 그냥 딴 데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다 기쁘시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던가요? 어떤 때 하나님께도 우리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정말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게 된다면 정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덜 복잡하고 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건 비판의 피곤이죠. 누가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로 경쟁의 피곤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경쟁이 심한지. 예? 이 경쟁에서부터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나보다 누가 앞서가는, 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까? 밤에 누굴 만난다는데 혹시 또 내가 공들인 사람 그 줄에 저 사람도 가서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또 세 번째로는 갈등의 피곤이에요. 맞질 않으니까 뭔가 의견이 다르고 충돌되고 할 때 이와 같은 모든 피곤들은 우리들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사회 경쟁 시스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미나게 굴어갖고 낙제 점수 먹고 사람들에게서 사랑 못 받고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돌아서기도 잘하고 배신도 잘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한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매니지를 잘 못할 때,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을 뭐 근본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그 밖에 이제 뭐 취미라든지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관심 영역이 있잖아요. 내 분야 말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주한 분들을 보면 자기의 근본 영역은 좀 등한시하고 관심 영역에 온갖 군데 그걸 뭐라 그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관심이 없는 데 갖고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고. 근데 실제로 자기의 것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 매니지먼트, 시간 매니지먼트 이런 데서 좀 뒤떨어지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한 일에 횡포에 우리가 휘둘려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숨이 차도록 하루를 돌아다니고 잠자리 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녔나, 무엇을 내가 이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시간, 이것을 우리는 잘 총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좀 풀리나요? 아직도 좀 어려운가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사실은 뭐 실제적인 경기를 체감하는 건 잘 못 느끼겠는데요. 미국의 우리 교포사회보다는 여기 훨씬 난 것 같아요. 교포사회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경제, 주택 경기가 지배한 10채 중에서 심하게는 5채, 6채까지도 은행으로 넘어가는 가정들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노동하고 주로 이렇게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해서 돈 버는데 복덕방, 또 융자, 뭐 또 그다음에 무슨 집 고치는 거 뭐 이런 계통 일하는데 집 쪽에 부동산하고 전부 연결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통장에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가서 탁 찍어보니까 누가 1440불을 갖다가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우리 한국 돈 한 150만원 되지요?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신기하고 수지맞았다 생각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돈을 또 집어넣어서 1440불을 또 집어넣었어요. 야, 이거는 신기하기도 하고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까? 여러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한 시간에 몇 분인가요? 네, 60분이에요. 그럼 곱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산이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1440분이라는 시간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1분의 가치를 1달러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1440분, 1440불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오늘 7월 7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통장 속에 어김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어떤 여왕은 죽을 때에 나에게 얼마라고도 말 안 했어요. 그분은 약간의 시간을 연장해 준다면 이 대영제국의 절반을 주겠다. 되지 않는 일이지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환산해서 저는 1불을 매겼지만은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14,400불이고 한 달, 1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은 50만 불, 70만 불,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킬하는 사람들, 시간을 죽이면서 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많은 우리들의 그 인생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성지기로서 잘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피할 길이 없는 오늘 현대사회 직면한 모든 신경성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죠. 이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세상 아직 여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쌓으면 병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되는데 그걸 풀면서 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휴가가 왜 필요합니까? 개인의 휴식, 운동이나 또 음식 조절 또는 다양한 취미 활동 또 여러분 언제 웃어보셨어요? 언제 아주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또 우리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웃어도 그냥 픽 한번 웃고 그죠? 뭐 부모님 초상이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딸 없는 집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장례 동안에 좀 계속 울어야 되는데 첫 번에 좀 울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불효자식인가? 막 사람들 볼 때 좀 이렇게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눈물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웃어보시고 하다못해 무슨 개콘이라도 보면서 웃으시고 예? 아이들이 웃는 거 보고 야 니네 그걸 보고 그게 웃음냐? 이러고 뭐 철학적 토론하지 말고 야 이게 진짜 웃기는 거냐? 나도 한번 웃어보자. 같이 막 웃어도 보시고 감동되는 일을 만나서 좋은 책을 보시고 눈물도 흘려보시고 이런 기복이 있는 삶. 여러분 애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건 늙은 거하고 젊은 거 차이지.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말고 생활의 패턴 가운데서 금요일 저녁이 다른 요일의 저녁하고 똑같으면 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저녁 스케줄이 똑같아. 그럼 그건 늙은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만은 뭔가 벌써 아침부터 미국 애들 아침이 되면 금요일 아침에 TGIF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음식점이 들어와 있지요? 처음에 저 처음에 리버티 거기 유학 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뭐 얼마나 뭐 좋다고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최우수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험한 데인지 모르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우수하게 졸업했고 우리 박 목사님은 최우수로 졸업하셨는데 그 클래스 시작할 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미국 애가 TGIF 이러더라고요. 저게 뭔가 무슨 뭐 특별한 용어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거의 약자란 말이죠. 예, 오늘 우리들이 좀 삶의 기복이 좀 있으면 좋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변화. 그래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고 뭐 믿음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그러면 또 너무 허무하니까 오늘 조금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문제가 많이 찾아올 때에 일이 여러분 많이 쌓이면 스트레스 느끼잖아요. 그럴 때에 한 번에 한 가지씩께만 좀 초점을 맞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고도 더 막 멀리서부터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기도로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믿음대로 될 줄 알아, 믿음대로 될 줄 이러면 그냥 촥촥촥촥 낫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도 진을 빼는 귀신을 쫓고 병자 하나를 고칠 때 마치 내가 그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진력을 다할 때에 환자 하나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잖아요. 온 종일 그걸 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쌓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오늘 이 진료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내일을 위해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그런 자기의 일에 대한 그 변함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가지씩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로 많은 일들이 산적하시면 그 일을 책상에서 덜어내세요. 그리고 옆에 티테이블 놓고 다시 거기다 싼 다음에 하나씩 또 순서를 매겨서 1번, 2번, 3번 매우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부터 갖다 일하고요. 성공을 잘 못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번 한 번 한 가지씩.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일이 많아요. 초조해지고 무거운 짐을 느낄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처럼 지구를 이고 있는 중압감, 같은 중압감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럴 때에 동물을 부르세요.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일을 맡기면은 누구한테 맡기질 못해요. 내가 다 해야 돼. 뭐든지 내가 해야 돼. 또 어떤 분은 혹시 내가 이걸 맡겼다가 이 일이 저 사람께 되면 어떡하나. 예? 개인적인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내 무게가 점점 딴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까 없어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큰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기도가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심으로 그가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려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죠?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려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하려는 게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기도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기도가 어떻게 스트레스가 되냐고요. 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 여기에 우리 계시는 많은 우리 부 목사님들 계시는데, 교회의 이 목사라고 하는 배를 띄워서 그 목사의 배가 항해를 잘 하려면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그 배를 띄워야 돼요. 그 정도로 정말 눈물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놔뒀다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다 하다 안 되는데 기도는 해야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서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 처음부터 문제가 다가오려고 할 때, 뭐, 여러분 저쪽에서 시꺼먼 구름이 일어나고, 이제 비가 오려고 그럴 때, 벌써 여기서 준비하면은 비가 쏟아질 때는 내가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비닐 우산 어디 있냐 그러면 비 다 맞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조용히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 새벽에 조용한 곳에 나가서 한적히 엎드려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조용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장 어색하고 불안한 장소,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되게 분위기가 이상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늘 많이 애용하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떤 분은 탁 탔는데 먼저 타고 있었죠. 제가 탁 탑니다. 그러면 그냥 목례 같은 거 하면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서 하세요. 이러면 좋은데 눈 탁 돌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15층에서 내려오는데 1층까지 숨을 안 쉬더라고요. 완전히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얼마나 어색해요. 예, 조용하면 굉장히 견디질 못해요. 라디오 차를 타면 무조건 라디오 틀고 어떤 분도 집에 들어오면 리모컨과 텔레비부터 틀고 뭐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잘 있었어 뭐 오늘 이게 아니라 이거 틀고 막 돌리고 시끄러워야 되고 소란해야 되고 침묵이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때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고요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은 스트레스는 기도를 통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분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시는지 이렇게 압니다. 어떤 목사님은 노크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인성이 나온대요. 여기 혹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 방, 전무님 방 문 두들기잖아요. 근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게 들릴까 말까요? 그리고 또 한참 있는데 또 못 두들겨.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은 와갖고 사장님실인데도 그래서 가만히 놔둬보면 그다음 더 크게 아, 이 녀석은 성질이 되게 급하지만은 적극적이구나. 네? 이게 노크 소리만 가지고도 사람의 인성을 구분한다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지 또 편안하신지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 대부분 분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유를 찾는 것, 릴렉스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락을 리크레이션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러나 늘 그분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쉴 때 쉴 줄 알았고 여가를 가주실 줄 알았고 그냥 달려만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달렸다가 멈췄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그렇죠? 어떤 분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나무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나무를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좀 하다가 노인네니까 아마 힘이 딸려서 쉬나 보다. 얼마 좀 하다 보면 쉬는 거예요. 저녁에 해질 때가 돼갖고 이렇게 나무 자르는 걸 보니까 자기는 얼마 안 되는데 저 노인은 굉장히 많이 쌌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제가 보니까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나보다도 나는 쉬질 않고 했고 거기서는 쉬엄쉬엄을 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나무를 많이 쌌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는 동안에 나는 중간중간에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 네? 그런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휴식은 단지 게을러지거나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식의 시간,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시간이 멈추는 시간, 직장을 잃어버리는 시간, 건강을 잃어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고 막 죽을 것 같지만은 그와 같은 시간에 원치 않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나를 갈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옮겨드릴 때에 우리 운동선수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월드컵 또 뭐 농구 시합 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은 공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오면 벌써 어디로 줄 걸 생각하고 먼저 패스하는 사람이 잘하죠. 그처럼 신앙생활도 짐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절차를 메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든 작든 뭐 무조건 생기면 십자가 그늘 밑에 주님의 제단 밑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그 공을 던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날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쓰러질까 봐 그 짐을 지고 넘어질까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그런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의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는 아니고요. 복음성가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기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하늘 문을 열려고 그래요. 하늘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우리가 열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폭포와 같이 쏟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쓰러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들, 정말 결단을 내려 정말 생명을 끊어버릴까 하는 그런 위기 앞에 봉착해 있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인생에게도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인생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사람에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쌓아가며 그것 때문에 질병을 얻어가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축복과 부요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분에게 맡기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